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본당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기둥이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니 참 좋군요. 네, 저희 교회는 또 이 자연 채광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앞쪽에도 자연 채광이 들어오고요. 옆으로도 햇살이 아침이 되면 확 들어옵니다. 얼마나 좋은 본당인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본당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일에 앞장서서 수고해 주신 우리 교회 모든 리더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할까? 복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네 번째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한자로는 기쁜 소식. 우리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큰 돈 주는 거예요? 큰 성공하는 것입니까? 유명해지는 것일까요? 네,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계속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 영원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 다 천국 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죄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애나요? 세상 사람들은 뭐 선행을 한다, 고행을 한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티베트를 갔는데 그게는 이 특별한 것을 하더라고요. 오체 투지라는 걸 해요. 이 티베트 사람들은 라마 불교를 믿습니다. 라마 불교라는 것은 불교에다가 토속 미신을 짬뽕한 게 라마 불교예요. 이 라마 불교 사람들은 오체투지라는 것을 하는데, 오체투지라는 것은 우리 몸에 머리, 입, 가슴, 손, 발 이 다섯 개의 육체를 땅에 엎드려요. 그리고 일어나요. 또 엎드려요.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서 한 발 한 발 움직여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성질을 한 바퀴 돌면 죄가 없어진다고 믿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죄는요, 나를 좀 고행, 나를 좀 힘들게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자기 혼자 맨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쇼예요. 죄는요, 우리 평생 지은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피를 흘려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죄가 있는데, 엄마가 내 죄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요? 엄마도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는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복음에 대한 네 번째, 그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어버렸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한 2000년 전에 인간 예수로서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 예수로서 죽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근데 그 나사렛 동네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적도 많이 일으키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문둥병도 고치고 뭐 엄청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하고 몰려들기 시작하지요.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는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3계명 다 신성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신 1계명, 2계명, 3계명 다 걸리는 거예요. 즉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니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신성 모독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칼로 찔러 죽이거나 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아니면 돌로 던져 죽이면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돼 있어요. 그게 누가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게 돌로 쳐 죽게 되면 그게 사람들이 더 죽음은 그 사람이 일으킨 무브먼트 운동을 확산시키는 힘이 있어요. 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퍼질 거잖아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제일 큰 이유가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얘기를 없애야 되는데 그냥 돌로 죽이면 그 얘기가 더 퍼져가기 때문에 그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8장 19절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다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다 얘기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발끈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중풍병자의 병을 딱 고치면서 너의 병이 다 나았다 그러지 않고 너의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누가 하나님 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게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결국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신성 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딱 불러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께 물어 이르가오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도다. 이 사람들이 너희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을 아니하 그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답했어요. 이 말하면 신성 모독죄로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게 군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체포하죠. 그리고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로마 총독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죽여달라 자꾸 부탁합니다. 머리를 숙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달라 그래요. 왜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왜 나무에 달아 죽이게 합니까? 그건 그들에게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면 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커진다 했죠. 그래서 그냥 죽일 수가 없어요. 나무에 달아 죽여야 돼요. 모든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근데 모세오경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쫙 나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그냥 죽이면 안 돼요. 나무에 달아 죽여버려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이 저주한 자가 되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나무에 달아 죽이도록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기어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였어요. 자,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예상이 적중했어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따르던 자들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안개 사라지듯 그냥 싹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문이 싹 없어지고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무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조롱해요. 뭘 조롱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나무에 달렸구나. 네가 나무에 달린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너 하나님에게 저주받았구나.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한 구절만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보면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여가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어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쾌제를 부릅니다. 그런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꿉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치는 자로 바뀌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확 바꿨습니까? 로마서 1장 2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은 부활하사. 할렐루야. 아니 죽었다고 살아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인간 세상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싹 없어져 버릴 때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뭔지 지금 딱 숨겨져 있어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즉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그게 복음입니다. 훗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해도 잘 안 믿었어요. 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래 얘기해도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후에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최고의 기적이죠. 눈먼 자가 눈뜨게 되는 거, 귀머리가 귀 듣게 되는 거, 그게 최고의 기적이 아니에요. 최고의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분은 예수님께서 하도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곁에 왔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기적을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그 예수님 보여줄 수 있죠. 여기 눈먼 사람 나오세요. 눈 떠, 딱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을 봐도 너는 믿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음란한 자들아,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했죠. 이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이 표적이 진짜 표적이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중요한 표적,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진짜 내 구세주로, 내 주인으로 믿게 되는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 또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설교를 하면 뭘 했을까요? 오늘날 교회의 설교와는 완전히 달라요. 초대교회의 설교는 전부 다 부활에 대한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좀 반성, 오늘날 교회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하잖아요. 자살한 이후에 12명이 돼야 되는데 한 명이 빠졌으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근데 한 명이 죽었으니까 이제 한 명을 채워야 돼요. 한 명을 채울 때 그 채울 수 있는 사람의 후보 조건이 뭐예요? 그 한 명이 될 수 있는 후보 조건은 다른 것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열두 사도 한 빈 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님 사도행전 좀 봅시다. 사도행전 이제 이 4장에 보면 베드로가 40년 된 안전병기를 일으켜요. 그 일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체포해요. 그 베드로가 체포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부활 얘기하는 거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베드로 체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들었고 이제 풀려납니다. 그들이 풀려난 직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초대교인들에게 와서 뭘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풀려난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 생겼고 곧바로 사도들이 또 큰 기적들을 행합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다 나아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3천명, 5천명,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또 체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런데 감옥 문이 기적적으로 열려요. 풀려난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자 또 체포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지난번에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했는데 또 전하고 있느냐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꾸중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 보세요. 사도행전 5장 29절 30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 저주받은 자다, 너희들이 의도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이 자랑무도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로마의 장군 고넬료 백부장,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그 백부장 집에 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뭘 설교합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 베드로는 로마의 장군 백부장 집에 가서 다른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설교한 거예요. 우리는 잠깐 이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뭘 설교하는지를 봤어요. 그들의 설교 사도행전 28장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몰라도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성경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부활이 그 갈릴리 어촌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그 이름도 빛도 없는 그 총구석에서 자라난 그 청년 예수,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그냥 2000년 전에 인간 예수가 뭐 나사렛 동네에서 그 살다가 33세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다, 인간 예수가 죽었다, 그건 해프닝이에요. 그 인간 예수가 내 죄를,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내 죄를 위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2000년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내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여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그분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럼 우리 인생은 그렇지 파도와 같아요. 평온한 듯 하다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풍랑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고달파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머리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이 더 많아져요. 10살 때는요, 인생을 짓누르는 짐이 10kg 정도밖에 안 돼요. 20살 때는 한 20kg 돼요. 50살 때는 한 50kg 돼요. 100살 때는 한 100kg 돼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짓누른 힘이 커져요. 들려오는 소식은 날로 흉흉합니다. 여기저기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요새는 굉장히 세상이 악해졌어요.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은 굉장히 악해졌어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해집니다.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져요. 그렇다고 나에게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에게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에게 많은 것을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나의 뒤를 봐줄 권력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모든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희망이 넘치기보다도 더 낙심만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은 나에게 없어요. 그 힘은 내가 아닌 나 밖에 있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 바랍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한 인간 예수로 끝나면 그분과 나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 오늘을 이기는 힘, 현실을 이기는 힘,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말고 이기는 인생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미국에 같은 고등학교를 근무하던 빌 게이드와 글로리아 웹스트라는 두 선생님이 사랑에 빠졌어요. 빌은 음악을 무척 좋아했고 글로리아는 영어 전공으로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해서 이 남편은 작곡을 하고 아내는 작사를 하니 정말 환상의 커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인생의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남편 빌이 단핵구정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무력감에 시달려서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인생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내 글로리아는 셋째 아들을 임신한 몸으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아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부부에 대한 각종 나쁜 소문이 온 동네에 그냥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러나 한 해가 끝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 거실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던 글로리아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임재하였습니다. 글로리아 자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큰 소망이 생겼어요. 그녀는 곧바로 펜을 들고 노래 가사를 만들고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여보,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노래 가사를 주셨어요. 당신이 작곡을 좀 해보십시오. 불멸의 가설 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나는 알아요. 그가 내 미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All life is worth the life. Just because he lives. 모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가사는 우리 한국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빌 게이드 부부는 무력감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네 번의 그래미상을 받게 되고 20번 도부상을 받게 되고 1983년 복음성가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실력이 안 된다고 낙심했던 그가, 인생의 모든 무력감에 빠져있던 그가 이처럼 빛나는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이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 그것 때문이지요.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최고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난 고난에 대한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다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어떤 극악무도한 사람도 체인지, 변화시키는 능력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은 십자가 사건 때 도망간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 거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스데반을 죽였던 이 사울은 그 살인자 사울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꾸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마약과 도박과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하루 꼬박 20시간 넘게 게임 중독에 빠진 게임 중독자 청년을 변화시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예수님을 단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성경에 갇혀있는 신약 성경에 갇혀있는 예수님으로 믿지 마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2000년 전에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의 먹을 것을 해결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2000년 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삶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않을 줄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계속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시험에 들었습니까?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김현배 씨의 간증입니다. 안정된 직장에 아들 하나를 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행복한 생활을 했다. 군대를 마치고 일본으로 유학 간 아들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나는 급히 일본으로 건너가 정신없이 사태를 수습하고 일본에서 화장한 뒤 한국교회 작은 동산 위에 수목장을 했다. 이 엄청난 사고 앞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며 내 신앙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아내는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었고 아내의 일과 아들의 일과 아내까지 걱정하던 나는 결국 급성 담낭염으로 수술도 받았다. 나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분노로 내 마음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삶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만 갔다. 그런데 아내는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아내는 교회에서 부활의 복음을 듣고 좌절에서 일어나 밝은 모습을 회복하고 내게 복음을 전했다. 정말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은 아내의 모습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아내를 따라 교회에 갔고 지체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부활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 뭐가 다를까? 곰곰이 생각하며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부활은 실제가 아니라 지극히 관념적이고 이론적이었음을 알았다. 마침 그때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의 설교 비율은 400대 1이라며 부활 복음은 1년에 단 하루 부활절에 설교를 하고 계란 하나 먹고 마는 게 현실이다는 말씀, 그것을 동영상으로 보는 순간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단지 한 유대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부어졌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심으로 제자들이 단번에 굴복했던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 앞에 단번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공한 크리스찬이요 주님께 칭찬받는 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모든 것은 신념이었을 뿐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음이 비춰졌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그 죄, 진정 회개해야 할 가장 악랄한 죄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에 나는 그대로 꼬꾸라지고 말았다. 내가 바리새인이었으며 회칠한 무덤이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나는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내 아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기에 아들에 대한 미련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들 생각에 늘 우울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모두 내 아들같이 사랑스럽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셨다. 눌리는 신앙에서 누리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정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네, 우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